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을 빌어서 특별히 나오미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수정해서 답 없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룻과 보아스의 삶을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위험한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공식에 대입해서 모든 것의 답을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합니다. 가령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것이 이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공식으로 신앙은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인격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은 이런 법칙으로 움직여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 속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칙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들을 깨뜨리실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신 증거다. 얼마든지 이런 공식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1차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큰 것은 성공한 것이다 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공식들이 가능한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건 굉장히 대별되는 개념입니다. 가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화하는 큰 것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큰 성 바벨론이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공식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과 관련된 공식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11조 하면 복받는다라든지 주일 성수하면 복받는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다 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격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그런 공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공식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공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끌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가? 그것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편하고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되죠. 구구단을 외우고 아이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식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오랫도록 계산을 해야 합니까? 그 공식을 알면 척척 대입을 하면 되죠. X, Y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공식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든지 신앙을 공식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의 신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는 버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기게 되면 그것은 반신앙적인 태도가 되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 기도를 많이 하자. 뭐가 나쁩니까? 이 공식이야말로 우리를 기도 많이 하게 하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공식의 문제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있을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만사를 우리는 이 공식으로 대입하는 것이죠. 너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써 상처를 주기도 십상입니다. 이런 식의 공식으로 보자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런 말을 고향 사람들에게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유쾌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라 같은 인생, 비통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가지고 나갔지만 비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식을 나오미의 인생에 대입하면 그 공식으로 생각하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이 명제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식의 메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은 언제나 답을 만들어내는, 쉽게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한 실제적인 예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정말 잘 섬겼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속썩이지 않는 남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잘 감당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도 잘했습니다. 결혼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노년에 가정사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러 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고 지금까지는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고 제가 기대하는 대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녀의 인생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신앙입니까? 공식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것은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제까지의 헌신과 이제까지의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위로 돌리시는 것이며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속에 너의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노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보통 가지고 있는 공식을 그녀의 삶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기 위한 특별한 찾아오심은 아닐까요?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말하자면 공식 속에서 공식이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맞아떨어졌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식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신비,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자기의 삶과 신앙을 설명하는 공식들이 어지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어쩌면 욥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욥도, 어쩌면 그는 축복과 저주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무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살아왔던 공식을 깨뜨리는 것이죠.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공식, 그 공식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공식이 있었을지라도 그 공식을 깨뜨리는 자리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내 공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잘 됐습니다. 50평생 살면서 지금까지는 잘 됐습니다. 이 공식으로 다 됐습니다. 근데 안 돼요. 당황하죠. 곤혹스럽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욥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도 물론 경험했을 것입니다. 룻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사건,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들을 욥의 인생의 고난에 적용하려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신비 속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자기 열심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내 헌신적 삶, 봉사의 삶, 내 열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것에 회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건 내 열심이 아니구나, 그건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거기에 내 신앙의 근거가 있는 거구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였구나,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공식이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무너지는 건지,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런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었던 공식과 같은 것들을 무너지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내 신앙의 근거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건 내 열심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죠.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공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구구단으로 모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서 모든 것을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들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런 방식으로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식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답을 원하고 공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답 없이 사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때 공식을 뭔가 기가 막힌 공식을 나만 아는 공식을 주고 싶어합니다. 멋지거든요. 나는 공식을 한 100가지 가지고 있어. 멋지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아서 방해거리가 됩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은 패자의 삶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답도 없어? 아니 공식 하나 없어? 신앙생활 지금까지 50년 해왔다며 공식 하나 없어?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보편적 공식이 하나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할 게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제가 스탠리 하우스가 그리스도인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죠.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저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하죠.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애쓰는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하려는 싸움을 주로 합니다. 기도해도 그렇죠. 하나님 이 고난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좀 면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허락되고 주어지는 고난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식으로 풀 수 없는 정말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전에 67절에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한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예요? 공식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죠.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띄는 고난이 있고 눈에 안 띄는 고난이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는 인생은 뭔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저께 제가 그랬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덮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너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공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공식들이 신앙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식으로는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되죠.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떠안고 고난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고난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사는 걸 배우는 것이라면 그게 뭔가, 그건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스라 세라. 그거 아니에요. 답 없이 사는 거는 선택하는 삶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죠. 답 없이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답 없이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걸 배워간다는 것은 선택하는 삶인데 우리는 룻기에서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가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답 없는 여정이에요. 그거는 답 없는 여정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는 남기로 작정을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에 의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선택이죠. 승산 없는 결정이란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손해보는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보면 그녀는 자신의 말 속에서 상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결정이 동족인 모압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또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의 신앙에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겠습니까?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룻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정의 의미를 바보라서 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알고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머문다는 말은요 여관에서 하루 이틀 머무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루하루 전전하는 인생을 그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향에 가도 집이 없다는 걸 알아요. 홈리스예요. 어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어머니와 같이 그저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이죠. 우리는 이걸 대단한 결정이라고 그러고 정말 대단한 신앙의 여인이라고 룻을 치켜세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룻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룻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룻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룻의 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얘가 너 미쳤니? 너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결정이에요.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룻기를 읽으면서 감동해요. 와, 신앙이 대단하다. 근데 그녀가 내린 결정은 이렇게 계산 없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이기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이런 결정이 없어요. 그녀는 그런 결정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0절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 내가 베푼 인애라고 말하죠. 인애.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뭐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이 말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된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그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지금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행동을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어머니를 네가 사랑하기로 선택했구나, 결정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처음에 베푼 이내라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나중에 더하도다. 아마 룻이 아마 상당한 매력을 지닌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룻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보아스가 말하죠. 부하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나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맥락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면에서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한번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는 그 인애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베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룻이 하게 되었던 선택했던 그 바보 같은 결정, 그것이 헤세드예요. 아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전무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한 결정. 룻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자기 삶도 답이 없잖아요. 자기도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헤세드를 베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경은 답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룻이 모든 것의 결말, 해피엔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정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답 없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답 없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손해가 보장된 선택, 그렇지만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사람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등장하죠.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업무를 책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 경제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구역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책임지고 다시 되사주는 구약의 법입니다. 그는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뜻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설명의 면면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룻의 만남은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거는 그 당시에 빈민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이삭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생활을 했는데, 이삭을 줍는 거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만났을 때 이거는 아 진짜 기가 막힌 우연 중에 우연이구나.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고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그 시간에 또 룻을 봤을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타이밍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었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는 특별한 은혜를 작정하고 룻에게 베풉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죠. 그리고는 룻에게 굉장히 특이하고도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이제 추수가 타작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때 룻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누운 것을 살펴보고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정말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까? 외간 남자의 자고 있는 곳에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누우라는 것이죠. 청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집의 기업무를 친척이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업무를 책임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했고, 자칫 해픈 여인으로, 이 정숙한 여인이었던 룻이 해픈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무를, 시어머니의 의미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하게 하라는, 그 요구를 하라는 말이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그녀는 이해하고 지혜롭게, 보아스가 깜짝 놀래서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래서 묻자 그녀는 지혜롭게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아스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너희 가족과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무를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비로소 내게 그 권리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말미를 주지 않습니다. 이튿날 일을 작정하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보아스는 성문에 나가 앉았다가 기업무를 책임을 진 그 친척을 만나서 장로 10여 명 앞에서 그에게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친척은 골똘히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생각한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게도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기업 무를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보 열전입니다. 룻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바보 같은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혜롭게도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서 그는 결정하고 그 길을 갑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물론 룻과 결혼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인데 이 해피엔딩은 그들의 과정을 무효화하거나 그들의 과정을 축소시키거나 그들의 과정을, 그들이 살아온 그 과정과 그 삶 속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정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의 인생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결과가 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 감기 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한 자리로 놓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결정과 판단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보아스의 인생에 어떤 핸디캡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유대지파의 1인자였던 지도자였던 나손이었습니다. 나손의 아들인 살몬과 기생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유다지파의 명문가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좀 들도록 이 사람이 장가가지 못한 이유가 어떤 그런 핸디캡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어떤 학자들의 추측이 있지만 성경이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이런 암울한 사사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의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그는 이미 잘 살고 있었고 앞으로 크게 손해볼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나타나고 나오미가 그 신세가 정말 패가망신한 나오미가 나타나면서 어쩌면 불안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 이거 내가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손해볼까 봐 결정하지 않은 그 일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그리고 기꺼이 감당하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사람이 포기한 것처럼 보아스에게도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승산 없는 선택, 손해보는 결정을 내립니다. 마치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아스도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베푼다는 이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근데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멜렉 죽었거든요. 나 몰라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얘기했죠. 3장 10절에서 룻은 너는 내가 처음 베푼 이내가 나중보다 크다. 헤세드를 베푼 여인이었죠. 룻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여자예요. 보아스는 어찌면 모든 것을 가진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유대 남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너무나 너무나 다른 마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한 사람은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고 율법교사였고 관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자였고 그다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죠. 이 상극 보아스와 루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린 결정과 선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승산 없고 계산 없고 이기적이지 않고 손해보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 없이 산다는 게 뭡니까?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어쩌면 룻과 같은 인생을 그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보아스 같은 배역을 맡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명에 기업무를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돌아선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인애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 아, 그 사람은 아주 정답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칭찬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이보다 더한 찬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인색하고 까다롭고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존재로 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8장의 말미에서 바울사도가 표현한 바 그대로입니다. 어떤 고난의 심연 속에서 답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답없는 삶 속에서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뭔가 가진 게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고 룻도 베풀 수 있고 보아스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아스든지 룻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쓰라린 삶의 현실이라는 마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지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헤세드 베푸는 걸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을 정도로 승산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 주 앞에 서게 될 때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던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겠죠. 하나님 자신이 내가 찾던 답이었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답 없이 살아가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언제나 사랑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와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그 삶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이게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교회입니다. 이 하나됨을 깊이 가슴 뜨겁게 누리고 살아가는 답 없는 인생, 그리고 답 없지만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큰 헤세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답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